누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 자신이 타락하게 된 이 빌미, 자신의 타락의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한 그 원수로 뱀이 아닌 여자를 지목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타락의 빌미를 제공한 그 원인으로 뱀이 아닌 자신의 아내였던 하와를 지목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칭하면서 사랑했던 아내가 이제 자신과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온 인류의 사망의 그림자를 가져오게 될 장본인이라고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분명합니다. 다니엘과 엘리야와 더불어서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믿음의 사람 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그를 평가했습니다. 그가 10명의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고 거지가 돼서 온몸에 난 종기와 악창을 제 가운데 앉아 기와장으로 긁고 있을 때 이상하게 그때까지 살아있던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떤 주석가는 왜 마귀가 10명의 자녀를 한 번에 앗아갔을 때 욥의 아내를 남겨두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욥이 가장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힘든 고난의 밑바닥을 완전히 헤매이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펀치를 날릴 선수로 마귀가 그의 아내를 준비하고 사용하고 있었으면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믿음의 사람의 욥은 이렇게 원수와 또 마귀와 10명의 자녀를 낳고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자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원래 창기였는지 아니면 바람기가 많은 여자였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당대의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호세아 역시 혼외 정사를 밥 먹듯이 하는 아내, 그리고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원수 같은 자녀와 이 아내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파경의 결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원전 642년에서 640년, 약 정확하게 2년간 남유다를 다스린 아몬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통치 기간이 2년 채 되지 못했을 무렵에 그는 살해당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1절 단 두 절에 걸쳐서 약 세 번이나 아몬이 그의 아버지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고 이것이 그가 살해당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밝힙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아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였다.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지금 짧은 말씀에서 세 번 그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행함같이 우상을 섬겼다.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몬에게는 정확하게 2년이 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왕으로 주셨고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채 되지 못했을 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그 엔딩을 마무리하게 했습니다. 반면 그의 아버지 아몬보다 수십 배 더 악한 죄를 지었던 우상 숭배의 화신이었던 므낫세는 55년간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온 나라를 하나님의 진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 장본인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몬과 므낫세 이 열왕기의 기사를 읽다가 왜 더 악한 므낫세가 55년을, 그리고 채 2년이 되지 않은 그의 아들 아몬이 살해당하며 비극적인 엔딩을 했을까라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지 않으셨을까? 55년 너의 아버지의 우상 숭배를 넌덜머리 나듯 이제 그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던 주님이 이제 그의 아들의 2년의 통치 기간의 모습을 보고 끝내신 겁니다. 므낫세는 한 나라의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준 사람인 줄 모르지만 우상 숭배와 악행이라는 유산과 더불어서 22살의 나이에 자신의 아들이 살해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해 준 원수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예를 수십 개 더 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들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 자손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정면 도전했던 이 가족들, 그 민수기 16장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땅바닥을 가르셔서 땅이 열려 그들의 모든 식솔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심지어 기구까지도 삼켰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에게 속해 있었던 그들의 처들, 그들의 아들들, children, 또 그들에게 속해 있었던 유아들, little one, infan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와이프들, 자식들, 아이들, 유아들 모두 이 땅이 열려 그들을 삼켰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속된 말로 이 children과 infant들 재수가 정말 없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한 적도 하나님을 경로하기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대상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기 유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잘못된 행실로 순식간에 멸망을 당해야 되는 운명에 놓여야만 했습니다. 이 유아들에게 원수는 자신의 아버지 고라가 분명합니다. 오늘 짧은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 저희들 너무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입니다. 지난 몇 년간 구역성경 공부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두 차례 깊이 나누었던 말씀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단에서 수십 번 여러 차례 여러 각도로 증거되어진 말씀들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 34절부터 39절의 말씀을 12장 그리고 14장 두 군데에 걸쳐서 다른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34절부터 39절까지 하나로 묶어서 이 두 가지가 결코 다른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라는 말씀과 뒤이어서 나오는 세 절의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이 결코 따로 떨어뜨려서 해석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가족과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의 식구들이 원수가 되어야 되는가? 사랑하는 우리 육의 가족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문에서 멀어지고 구원의 문에서 멀어지고 제자도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건 성경은 그가 가장 큰 우리의 원수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만류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던지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제자여 자신과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동역자인 그에게 우리 주님이 던지신 말씀들 뇌리에 새겨줘야 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창세기의 아담과 욥의 절기로부터 아모남과 고라의 자녀들로부터 분명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도와 연관돼서 가족이 원수가 되며 가족 간에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앞서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들이 만약에 가정 안에 생긴다면 그 가정 안에는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주일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지 골프 치러 가거나 예배를 때우고 가족 여행이나 소풍, 관광을 가러 가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교회 식구란 때론 자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피를 나는 가족 이상의 가족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믿음의 가족들을 보는 우리 육의 가족들이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물질과 시간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축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응당 써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배우자와 그 의견이 충돌할 때 가정의 평화나 배우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따르거나 절충안을 마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배우자, 내 가정, 내 부모, 내 아내, 내 자녀 그들을 향한 의견이 충돌했을 때 절충한 따위를 마련하지도 않고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들과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가족 중에 다른 구성원들이 주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라면 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집니다. 격렬한 영적 전쟁과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반드시 구원해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사역 동안 중고등부 유스 학생들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와 미국에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대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의 기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을 상대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내게 원수가 생겼습니다. 내게 원수란 누구인가? 다름 아닌 바로 내가 사역하며 상대했던 수많은 청년들, 유수들, 그들 뒤에 내가 보지 못한 숨어있는 그들의 부모들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를 모르는 부모를 둔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 반석교회에서도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엑설런트했던 청년들은 모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에게서 왔던 청년들입니다. 가장 성실했고 가장 진지하게 말씀을 대했고 가장 엑설런트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는 다수의 청년들입니다. 평생 부모를 통해 배운 것이 주일날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교회 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그러나 동시에 세상 정욕과 욕심을 내면 뼛속 깊숙한 곳까지 새겨준 그들 부모가 복음 전도자인 내겐 최고의 원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 청년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아이들을 키웠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열정이 없는 미지근한 20대들로 이 아이들을 키워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무지한 아이들로 만들어냈을까? 해가 거듭되고 성경을 가르치면 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까? 하루 종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게으름과 무절제의 삶을 그냥 놔뒀단 말입니다. 20대, 30대가 다 돼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 청년들이 어린 시절 10대 부모의 권위 안에 있을 때 회초리를 대고 매를 때려서라도 반드시 이 못된 습관들이 임하지 말게 했어야 하는데 이제 도대체 나에게 보내가지고 뭘 하라는 말인가요? 뭘 하라는 말? 내 아들 5살, 4살짜리에도 습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하고 때리는데 20, 30이 넘은 청년들을 이 모습으로 보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절제하고 훈련하라고 한단 말. 정말 원수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철저히 무기력한 또 하나의 교인들을 만들어낸 이 부모들, 저의 원수들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는 가족이 원수가 되는 구체적인 경우가 바로 37절부터 나오는 제자도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것은 37절에서 두 번이나 주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두 번이나 사랑하는, 사랑하는. 바로 이들이 원수가 된다라는 말은 가족을 지나치게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쉽게 말씀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 바쳐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사랑할 순 없습니다. 지난주 청년의 사경회 이틀째 밤에 청년들과 함께 주기철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순교자인 이분의 옥중 기도문 이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대표적인 순교자이자 모든 교인들 교단을 초월해서 가장 대표하고 모두가 존경한다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짧은 삶과 그가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보내어서 요청했던 기도문들을 나눌 때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친구들과 저희 청년들과 나눌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가 그의 말년 5-6년간 옥중에서 그가 당했던 고문에 대한 글 짧게 제가 다 이 에디팅해가지고 짧게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었을 때 그가 받았던 그 고문의 현장에 대한 글들을 보고 모두 아연실색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내와 어미를 데리고 와서 그 보는 앞에서 고문을 하고 그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주기철 목사님, 이번에는 아내를 고문하고 아내를 심히 괴롭힐 때 역시 두 부부가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불렀다 하는 그 장면에서 모두 아연실색했습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고 이것이 기독교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정도로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신앙의 믿음의 선진의 길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사랑하는 아내 보는 앞에서 나체로 벌거벗어 고문을 당하고 싶지도 않고, 더 힘든 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괴롭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상황이 내게 닥친다면 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들 모두 주님을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이 자녀들과 아내들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들 모두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모두 내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인생을 모르는 순진한 10대, 20대 청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자신에 대해 무지하고 타인에 대해 무지하기에 내 천사 같은 아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20년, 30년 사셨죠. 어떠십니까? 천사 같습니까?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이기심들, 온 몸이 죄로 물들어져 있는 죄악된 내 배우자들을 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녀들, 조금만 크면 이제 내 몸에, 내 마음에 다시 지울 수 없는 상처들과 대못을 박을 겁니다. 여기 집사님들 경험하셨죠? 지금이야 말을 못하고 엄마 아빠와의 전적인 보호를 받고 있기에 너무너무나도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지만 조금만 크면 여러분과 나처럼 우리들 마음과 우리들 심령에 치울 수 없는 상처들을 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우리 부모들에게 그 상처를 깊이 남겼습니다. 순진한 청년들입니다. 내 부모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십수년을 보고 자랐으면서 주의 궁휼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원수이자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기독교 과정에서 청년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부모에 대한 은혜가 너무 큽니다. 부모의 은혜가 그토록 크다고 고백하는 청년들, 자 제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가 그거보다 못한가? 십자가가 그거보다 못한가? 나를 낳아 키우고 먹이고 입힌 부모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은혜는 무엇인가? 영원 지옥 형벌에서 자신과 독생자의 몸을 벌려 피 흘려 구원하신 구세주를 믿는가? 부모의 은혜가 예수의 은혜보다 큰가?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 있나? 자식이 나를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는가?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이상하리라만큼 신앙생활에 관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가족 안에 수많은 분쟁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상하게 교회 생활과 말씀과 영적인 생활에 관해서는 죽이 잘 맞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집값에 얼마를 팔아 숨기자고 서로 죽을 잘 맞추어 죽음을 당했던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신앙생활에 만큼은 부부간의 의견이 잘 맞습니다. 우리는 나붓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이자고 제안했던 이세벨과 아합 왕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과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삶에 있어서는 전혀 트러블이 없을 정도로 죽이 잘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불협화음도 우리 가정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줄이고 우리를 위해 가정을 위해 쓰자고 할 때 최고의 콤비를 이루는 게 우리들. 자식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세상 방법과 육의 소리를 따라 키우고자 할 때 전혀 마음의 거리낌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불협화음도 우리 가정에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왕이 아니며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의 관심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이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곤란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 가족은 전혀 버릴 수 없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내 가족과 나의 안위와 번영과 풍요에 만약 제한을 하고 걸리기만 한다면 그 주님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은 안 됩니다. 성경의 가족 구성원이 우상이 돼서 인생을 비참하게 마친 사람들의 예가 허대합니다. 제가 구약 서론에서 읽어드렸던 다섯 사람들의 뿐만 아니라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았던 엘리 제사장,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이유로 온 가문이 멸살당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자인 솔로몬 역시 많은 이방여인, 자신의 여러 부인을 두어서 그의 노년에 그들을 사랑함으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는 두 번이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여기 오늘 37절에 사랑함으로 두 번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자신의 구원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되고 이제는 역사의 길이 남는 배교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외에 복음서에서 나타난 우리들이 많이 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 서론에서 언급한 아내로 인해 지옥으로 직행한 아방, 아버지의 질투와 시기로 친구와 나라와 목숨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의로운 요나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질투와 광기에 휩쓸려서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낭비해버리고 지옥의 모든 것들에 쏟아부어버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에 취해 저주하고 저주받은 노아와 그의 아들 함이 있고 형에게 맞아 죽은 아벨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가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미련하게 들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처자를 미워하라는 말씀인가? 왜 사랑하라고 주신 우리의 가족들이 원수가 된다는 말씀인가? 뭐가 잘못됐다는 말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족을 우선시할 경우 뒤이어 이어지는 38절 39절의 말씀,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절대 질 수 없습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를 걱정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전혀 지고 싶은 마음도 질 수도 없습니다. 가정을 더 중요시할 경우 마지막 39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방법도 없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그리고 자신의 자녀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누구도 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사이코와 같은 사람들 제외하고 대부분 30대, 40대 저와 같은 가정들, 이제 막 자녀를 낳아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나도 이쁘게 성장하는 모습들,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면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는 우리들, 그거 자랑 아닙니다. 누구도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절에 다녀도, 이슬람, 누구도 다 자기 자녀는 사람, 고슴도치도 자기 자녀는 이쁩니다. 남극의 눈물이란 프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극의 펭귄들이 어느 날 도둑갈매기가 날라와서 자기 새끼, 알, 새끼들을 잡아갑니다. 엄마 펭귄이 하늘에서 날라오는 도둑갈매기와 싸웁니다. 소리를 지르고 점프를 하면서 도둑갈매기와 싸웁니다. 피를 흘리며 이게 도대체 펭귄인가 싶을 정도로 자식을 지키겠다라는 절연한 의지로 싸웁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아빠 펭귄, 나중에 안 되니까 옆집 펭귄 와서 함께 싸움. 돌갈매기가 그것을 다 뒤로하고 펭귄 새끼를 잡아갑니다. 그때 제가 분노했습니다. 죽일, 저 죽일 도둑갈매기, 저 죽일 놈, 저 죽일 놈. 근데 충격적인 장면이 그 뒤에 연달아 이어집니다. 펭귄이, 새끼 잃은 엄마 펭귄이 웁니다. 지 새끼를 가져갔다고 펭귄이 깍깍깍 웁니다. 너무 분노해서 저 도둑갈매기, 저 도둑갈매기. 근데 도둑갈매기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둥지로 가서 자기가 잡아 죽여온 펭귄 새끼를 자기 새끼에게 먹입니다. 자기가 씹어서 토해서 그걸 새끼들에게 또 먹입니다. 방금 전까지 도둑 갈매기를 죽여야겠다 생각했다가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똑같은 펭귄이나 도둑 갈매기나 내 새끼 살리겠다는 건 공통분모입니다. 다른 새끼가 아프리카에서 수만 명 죽어가도 내 새끼 감기 걸린 게 더 마음에 아픈 게 우리 심정입니다. 자랑할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펭귄과 뭐가 다릅니까? 펭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펭귄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묵상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을 나누어야겠구나. 집에 돌아가서 아내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야겠구나. 이것이 급선무이구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우리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죄인된 우리 반려자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리 수많은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는가?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도대체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가?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 하는가? 저는 특별히 그 질문과 고민을 하다 계시록의 말씀들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계시록 7장, 14장 수 군데에서 성경 우리에 대해 묘사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씻겨 희게 된 구원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의 성도들과 함께 주를 찬양할 성도들이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인침받은 백성들, 마귀의 표 666을 받지 않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비 하나님의 이름을 머리에 이마에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14장 4절 우리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 모든 말씀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신부이지 누구누구의 남편이나 누구누구의 아들이나 누구누구의 아버지나 누구누구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서 연을 맺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아들의 역할을, 배우자의 역할을 잠시 잠깐 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참된 신랑은 예수고 우리가 그의 신부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림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의 작은 모형, 이 땅에서 아비와 누구의 자녀와 누구의 남편과 누구의 배우자로 살고 있지만 내가 영원히 거하며 영원히 살 그 나라에서는 누구의 신부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인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배우기 위해 가정을 주셨고 때론 아들로, 누구의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내로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하셨지만 잠시 잠깐 되면 영원히 머물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수많은 환난 가운데 건진받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라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다시 장가가는 것이나 시집가는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계속 부인과 아내로 살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떻습니까? 제가 묻길래 NO! NO!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소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난 천국에서 누구의 남편으로 살고 싶지도, 누구의 자식으로 살고 싶지도, 누구의 아버지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난 그리스도의 신부로 모든 속량함을 받은 자들과 형제요, 자매로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에서 귀한 공동체를 이루며 누구의 역할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지만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거해야 하며 내가 영원히 결혼해야 될 나의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배우자며 누구의 자녀며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형, 하나님이 주신 그림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보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사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 가정 안에서 그것을 배우라고 주신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신명기 기원문에서 제가 읽어드린 13장 6절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너의 형제나 너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혹은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서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자 할 때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숨기지 말고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게 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너의 자녀나 형제나 내 품의 아내가 만약 우상을 섬기게 하거든 너는 그를 돌로 치거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혐오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이라! 고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의 불못으로 던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에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럼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진정 지옥을 믿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때는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고 상관없이 오늘 말씀에 죽일 게 아니라 얼굴을 때리고 몸을 때려서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 구약에 아사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이 아사.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고 합니다. 짧은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이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했고 다윗과 같이 행하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내쫓았고 남색하는 자들을 내쫓았고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 전후에 걸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기록이 이 아사왕에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또 아사가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지 않았던 특별한 행동 그가 취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의 어머니가 태후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자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시냇가에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하나님은 그것을 100점 하셨습니다. 신약에 이러한 예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비록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 전이었지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배와 금을 심지어 아버지를 버리고 즉시 주님을 쫓았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능력을 받고가 아니라 처음 그들 부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직후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직후 혈육과 의논할 필요도 난 없었다는. 이들에게 우선이었던 것은 주님의 뜻이지 가족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예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의 독자 유일한 아들 이삭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그는 순전히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말씀, 듣기도 싫어하는 말씀. 그러나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학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내 아내든, 내 자녀든, 주님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주님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 라고. 우리가 자신의 자식과 아내와 남편, 부모를 사랑해서 주님보다 앞세운다면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둘째,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은 내가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우상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화가 필요한 죄인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주님을 모르는 가족 구성원은 반드시 머리끄댕이라도 잡아서 주님께 데려와야 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며, 만약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이 우리 가족 안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연약함을 지닌 죄인들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내 아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끊임없이 징계하지 않으면, 채찍을 대지 아니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끊임없이 징계하고 훈계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죄악으로 물들며 우리 자신들을 깊은 상처와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보다 절대 앞에 둬서는 안 되는 나와 같은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반려자는 평생을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 보내주신 믿음의 파트너이자 동역자이지 주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 아비의 마음을 배우고 청지기로서 한 사역자와 믿음의 사람을 다음 세대에 세우기 위해 가르쳐야 되는 본분과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이지 나의 뜻과 비전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데리고 있어야 되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서로 불쌍히 여겨 용서해야 할 대상이지 주님보다 앞세워 지옥의 문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권세, 주님의 권위에 그 누구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의 신부들로서 자신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믿음과 교훈 가운데 서서 이제 잠시 잠깐 뒤면 다시 오셔 영원한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주님의 신부답게 오늘도 사시는 모든 우리 반석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